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전체를 보는 몇 가지 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붙들고 가는 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왕싸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가? 성경의 메인 띔은 그겁니다. 그거로 보면 성경이 전체가 다 보일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시작하자마자 12장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제 다윗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무엘상 하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사사기와 룻기가 끼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슨 책일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사사시대가, 사사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사기는 아주 어둡고 침울한 책입니다.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봐도 사사답고 사사로 부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사사들을 향해서 누구누구 사사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있지만 저자가 이 사람이 누구누구 사사야라고 붙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서도 사사로 사용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들이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할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영화를 보면 프리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사사기. 이런 왕이 올 거야.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왕이 올 거야. 다윗 왕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프리뷰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 상하로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책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룻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룻기는 무슨 책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 뭘 얘기하고 싶은 책인지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왕이 올 거야. 어렴풋이 깔아놨는데 룻기에 와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다윗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의 혈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결국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사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윗인데 오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다윗 이야기로 바로 점핑하지가 않아요. 누구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전히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어둡고 침울한 시대입니다. 신앙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오늘 사무엘의 가정을 봐도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가정을 봐도 이런 흔적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집안을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여러분 지금 엘가나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게 사무엘 아버지예요. 어디 출신?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워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어느 지파 출신인데?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인데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나서 땅을 열두 지파와 함께 분깃으로 나누죠. 열두 지파 중에 분깃을 받지 못한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뭡니까? 그렇죠. 열한 지파에 여호수아가 48개의 성읍을 만들어줍니다.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어느 마을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을은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48개 성읍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이 이미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겨야 될 레위 지파로 섬겨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없다. 벌써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뜻이 뭐냐면 숲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숲이 정착한 두 개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 숲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1절 쭉 읽다 보면 사무엘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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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마지막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사무엘로 따져보면 몇 대 할아버지죠, 위로?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로함 할아버지가 있고 엘리후 또 할아버지가 있고 도후 할아버지가 있고 숲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니까 5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런데 누가 내게 맡겨진 성읍을 떠나서 일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혼합해서 섞여서 살았어요? 누구 때부터? 수비라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 영혼을 책임지는 사명, 예배를 책임지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돼서 똑같이 나머지 지파들과 같이 살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용받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이 세워둔 레위지파가 이 정도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명자가 이렇게 산다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숲 할아버지가 5 generation 전에 이미 사명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5 generation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도우 할아버지, 엘리오 할아버지, 여로암 할아버지,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까지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이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라고 스스로 돌아서고 몸부림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 사명을 붙들기 위해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대를 물려서 내려오는 내가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숲 할아버지가 도후에게 맡겨줬는데 이걸 또 싸워서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제너레이션이 똑같은 영적 전쟁을 또 싸워야 되는 거.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죠. 누이라고 팔아버립니다.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삭에게 맡겼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겨요? 똑같은 전쟁을 하는데 역시 이삭도 자기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적 전쟁을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지 말고 내 대에서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엘가나가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디로 갔어요? 왜 실로로 갑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아직 다윗도 오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실로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엘가나가 스스로를 어떤 신앙인으로 생각할까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자기는 뭘 하고 있어요? 매년 절기 때만 되면 뭘 해요? 자기는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방신에 빠져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실로로 올라갔다. 스스로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머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목에 힘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레위지파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이 선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 선으로 만족해 주실까요?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하는 게 엘가나 혼자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드리는 성도님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는 하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에 조금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달리는 말에 당근만 주지 말고 채찍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거기까지 좀 자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함께 신앙에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엘가나 집안에서 보이는 사사시대의 분위기예요. 사명 다 버리고 살면서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는 하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는. 두 번째 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어봐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내가 몇 명 있어요? 두 명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웃고만 대답을 하면 두 명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 살아도 그렇죠? 레위 지파 출신인데 엘가나 집안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나가려고 계획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세대가 흘렀어요? 사명을 버리고 살아온 지가 5세대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는지 잘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들이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붙들지 않으니까 전혀 구별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엘가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나 결혼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또 다른 여자 얻어서 아이 놓으면 되지. 해결책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아들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 붙들고 살아들인다라는 거죠. 엘가나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구별됨이 전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구별됨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원래 이렇게 하던 내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자라는 거예요. 엘가나 집안의 특징을 몇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요. 평범한 집안처럼 보여요. 그렇죠.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때 되면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예수 잘 믿는 집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평강을 깨트리는 한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어.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분인나는 꼭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그냥 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저는 이 부분만 읽습니다. 분인나가 그를, 그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한나겠죠?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을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격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늘 평강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이 다 있다라는 것.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완벽한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얼마나 잘 이끌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늘 불화가 있어요. 평강이 깨어집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다 갖췄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요. 부족함이 늘 있어요. 남편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분깃 주는 것보다 두 배를 주는데 그게 위로가 돼야 안 돼? 내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여전히 있는 거죠. 분인 나는 어떻습니까? 한나에게 없는 자식은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남편의 사랑에 끊임없이 목말라 해야 되는 거. 부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온전한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문제의 역할이 뭔지를 좀 보자라는 거죠. 문제의 역할을 봐야죠. 다윗을 정말 다윗되게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 사울. 응?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결국 두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골리앗 같아요. 다윗의 스토리는 누구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임으로부터 영웅이 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준 사람은 골리앗이. 그런데 다윗 앞에 서 있는, 소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역할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한나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의 격분시킴으로 말미암은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된다. 답을 다 아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너무 쉬운 답이었어. 제가 좀 어려운 거 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결국 돌아가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격분시키는 사람은 지금 아내, 남편 서로 눈 맞추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을 격분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해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남편 존재해요 안 해요? 어? 싱글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남편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우, 교만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한 분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한나가 위로가 돼야 안 돼? 이런 남편인데도 위로가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진짜. 분깃을 두 배로 줘도 안 돼. 이렇게 위로해 줘도 안 돼. 문제가 뭡니까? 머리로 남편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해결이 안 돼, 여기가.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답을 드려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해나가 한 게 그거예요. 어떤 누구의 위로가 안 돼.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챙겨주는데 물질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거죠. 누가 격분케 시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괴로워지는 상황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네. 답은 잘 알아요. 그렇죠? 한나의 위대함이 뭡니까? 고통 가운데서 뭐 했어요? 두 가지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전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위대함은 고통의 절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통로가 되게 했어요. 한나가 고통 때문에 더 잘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 고통에 누구를 인볼브 시켰어요?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내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해결사를 찾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 문제에 누구를 인볼브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인볼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통 때문에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 때문에 더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행사가 파일럿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행사가 낙하산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낙하산은 위급할 때를 위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해되신 분만 사인을 좀 주세요.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요? 마치 파일럿이 위급할 때를 위해서 낙하산처럼 들고 있는데 어느 파일럿이 야, 오늘은 가다가 비행기가 한번 떨어져 봤으면 좋겠다. 낙하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거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는 있지만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인슈런스처럼 붙들고는 있지만 인슈런스 클레임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어려운 상황 안 왔으면 좋겠어.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두 번을 웁니다. 근데 잘 울어야 돼요. 우는 거 중요한데 잘 울어야 돼요. 이 두 번 우는 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어디서 우는지 한번 볼게요. 7절의 울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금 뭘 해서 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는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우는데 지금 혼자 우는 거예요. 시금을 전폐하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서, 괴로워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울 일이 계속 생겨. 10절 한번 볼까요? 이번엔 어디 가서 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주님이 거절하시는 척했던 적은 성경에 몇 번이 있어요. 가난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돕겠다라는 거예요. 안 돕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게, 영어로 하면 leave me alone, 나를 그냥 두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결국은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가난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 찾아온 그 여인,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이 가난한 여인을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주여, 개들도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주시는 거면 나 부스러기도 줬습니다. 주님의 거절을 거절로 안 받아주는 여자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엎드렸는데 거절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 가슴에 새기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제가 볼 때 한나의 가장 위대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왕싸움이라고 했죠? 성경 전체 스토리는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데 자기는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자기는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나는 종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 마음대로 하십시오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통해 배우고 싶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1,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이 이렇게 하잖아요. 매년 한나가, 매년, 몇 년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도 몰라요. 분인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매년이라는 단어 빼고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11절을 봐야 돼요. 11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기도, 처음부터 서원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좀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기도 제목 있을 때 서원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원기도는 언제 해요? 절박할 때. 믿음의 사람이 절박할 때 두 가지 하는 것. 금식기도, 서원기도. 그런데 지금 한나가 뭐 하는 거예요? 서원기도.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 뭐 하겠다? 하나님 다시 드리겠다라는 거. 서원기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공부할 때 이런 서원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이 비즈니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가정도 평안해야죠. 내 자식들 교육 다 시켜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한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을 떼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한나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분인나와 부딪히지를 않아요. 참 지혜롭죠. 격분시키는데 두 배로 안 갚아줘. 그래도 자기가 먼저 시집 왔으면 윗사람인데 나이도 있고 집안의 윗어른이면 그거 권위 때문이라도 찍어 누르고 싶은데 한나가 분인나랑 한 번이라도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힌다라는 거. 그리고 그 눈을 떼서 누구를 바라봐요? 분인나를 더 이상 안 쳐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성숙함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오늘 너무 소리가 좀 그렇다, 그렇죠? 아들 달라라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십시오.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네게 뭘 해줄까? 하나님 제가 기도 좀 해보고 내일 찾아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거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이 부서를 좀 섬겨 주십시오. 여기서 좀 섬겨 주십시오 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하고 결정. 거룩해 보이는데 평소 기도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해둬야지. 왜 그때 기도해? 아멘? 아멘 다 했으니까 제가 막 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서원 기도는 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거 다시 돌려드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하면 맞아요? 우리 좀 부드럽게 갑시다. 안 하면 맞아요. 뭐. 안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그 정도 쫀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늘 그렇지는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그대로 행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벽한 연출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 인생에 버릴 거 하나 없다. 그렇죠? 한나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나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누구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분인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분인나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될 가지예요. 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끼고 가야 된다는 거. 어려운 거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오순절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아리조나에 사는 세미어 스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리조나는 그냥 허허벌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땅도 빨갛습니다. 사막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사막에 살다 보면 비가 와도 엄청 오잖아요. 우박이 와도 이따만한 게 오거든요. 토네이도도 지나가고. 어느 날 저녁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하 벙커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동틀녘이 돼서 얼마나 집이 폐허가 됐는지 지하 벙커에서 나와봅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다 무너진 닭장에서 소리가 납니다. 수탉 한 마리가 나오는데 밤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비를 맞아서 흠뻑 젖었습니다. 털도 이쪽저쪽 기틀이 거의 다 뽑혔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다 무너진 닭장 위에 올라가서 해를 보면서 뭘 했을까요? 꺾이요! 왜? 이게 수탉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타고난 걸. 겉은 상처 입고 볼품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 꺾이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본성이 뭡니까? 문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는 게 크리스찬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뭡니까? 메시아의 본성이 뭐예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타고난 본능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주님을 묶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매가 권사가 주님을 붙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의 본능 때문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본성, 부활의 본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우 집사님 나와서 우리 예수 예수 좀 준비해 주시고 반주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분인나가 다 있어요. 사람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분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가나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안 되니까 분인나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내가 바로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